안녕하십니까.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양에 이렇게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 대덕에서 강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선교사 이제 교제하고 이제 투어하고 이제 1차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진행부에서 대덕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대덕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강릉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강릉에 같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다시 출국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과 조금 더 있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강릉에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계획은 강릉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은 강릉에 그냥 계속 계시고 대덕으로 가신 분들은 대덕에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야, 강릉 가고 싶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통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만 강릉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제일 끝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강릉으로 이제 가는데 차가 두 대라고 들었습니다. 한 대는 목사님 차고 한 대는 김성호 목사님 차. 그래서 그 이제 빈자리 맞게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몇몇 분 이제 같이 강릉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차를 좀 타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 이제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제 못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저 의논 드릴 일도 있고, 야, 목사님 차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거 좀 누구한테 이야기 그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군대에서 찹쌀 떠 가셨다는데 저도 그냥 하나님 나 목사님 차 타고 가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차에 자리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딱 이제 두 자리 이렇게 남는데 그 비율로 보면 그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는데 김성호 목사님께서 그 이제 박 목사님 차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릉에 와서 이렇게 제가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사택에 들어갔는데 거기 말씀 표가 있더라고요. 그 첫날 저녁, 둘째 날 새벽, 오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말씀 그 프로그램 표가 있는데 그 빈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 맞습니까? 빈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여기 안에도 아시겠죠? 제가 한 번도 수양회에 제가 말씀을 못 전해봤어요. 예, 한국에서 말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좀 부담스럽겠지만 야, 나도 수양회 때 말씀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수양회 때 이렇게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막 부럽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양회 강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또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수양회 말씀 한번 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한번 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어제 자려고 이렇게 이제 불 끄고 다 누웠는데 정용만 목사님께서 한희용 선교사 있습니까? 하고 이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새벽기도 말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요 목사님?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4층. 그래서 새벽기도라 그래가지고 어디 따로 이렇게 몇몇 분 모아서 이제 늘 우리 하는 새벽기도 그건 줄 알았더니 4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부담스럽지만 마음에서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지내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한 번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신앙이 안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늘 목사님께 책망 듣고 또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고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말이죠. 제가 인생을 좀 정리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나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막 저만 보시면은 막 이렇게 불편해 하시고 막 한희형 너 안 돼 하고 이제 책망하시고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어제 최현영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막 굉장히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분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막 차분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내가 자네를 받아줘도 하나님이 자네를 용납 안 하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얼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 저를 많이 받아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또 속아주시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네를 받아주고 싶은데 받아줬는데 하나님이 자네를 용납 안 하신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마음에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거든요. 강남에 이렇게 살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밥만 축내고 저 한번 살아보겠다고 목사님께 매달려서 목사님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버텨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젊은데요. 제가 아직 젊은데 그 제 동기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아요. 보니까 환갑 넘으신 분들이 벌써 두 분이나 있더라고요. 동기들 중에. 추병화 목사님하고 민웅기 목사님 이번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환갑이래요. 올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성교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된 뒤로 짧은 시간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자네를 용납 안 하신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막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절망만 마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도 나를 용납지 않으시면 나의 더 이상 길이 없네.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그러면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용납 안 하시는 사람 버티고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제 마음이 좁아지고요. 사단에게 이렇게 속으니까 생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나갔습니다. 그 죽으러 갈 때는 혼자 가야지 누구 데리고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놔두고 아이들도 두고 이제 혼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나갔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실패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죽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오늘 강사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죽었으면 오늘 이날 아침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복된 자리에 서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펴서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파라과이에서 제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참 생각해보면 너무 참 이렇게 아찔하고 야 사단이 이렇게 강교하게 이렇게 속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사단이 생각 하나 이렇게 넣어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맨날 혼나기만 하고 쫓겨나기만 하고 막 교회 안에 막 이제 그렇게만 지낼 줄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강남에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선교하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 실패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옆에서 훈련 받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복된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교회 사니까요. 교회에서 방을 주시더라고요. 방도 교회에서 주시지요. 밥도 주시더라고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이제 밥도 챙겨주시고 그 사실 그 제가 강남에 있는 동안에 춥고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따뜻한 방에 잠재워주시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또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지요. 또 때때로 또 전도하라고 또 기회도 주시지요. 아니, 복음 전도자가 그거면 안 되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 이렇게 복된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요? 빨리 막 벗어나고 싶고 있죠. 빨리 목사님과 교제해가지고, 그래, 너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산해라. 이제 그런 소리도 한번 듣고 싶고, 선교 나가라. 만약에 빨리 이제 그날만 기다리지. 그 시간들이 너무 마음에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강남에서 이렇게 지낼 때 굉장히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부러운 사람. 제가 누가 부러웠느냐 하면 그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돕고 하는 그 우리 그 전도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래 부럽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은 목사님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매일 목사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매일. 예? 부럽다. 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목사님 한번 이렇게 이제 만나려면 목사님 또막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또 만나게 해주시면은 만나고. 근데 이제 항상 목사님 옆에 가까이에 있는 그 전도사님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소원을 제가 이뤘거든요. 소원을 제가 이뤘어요. 제가 파라과이 가가지고 그 소원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파라과이에 목사님 이제 캠프 오시잖아요. 월드 캠프 하시러. 제가 2012년도 1월 달에 파라과이를 갔는데요. 예, 캠프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자네는 목사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캠프에 대한 모든 것을 손을 떼고,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동행하고 모시고, 또 목사님 마음을 빨리 우리에게 전달해줘서 캠프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예.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파라과이에 계시는 동안 제가 목사님 비서했어요, 목사님 비서. 바로 옆에서 목사님과 늘 같이 다니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아, 목사님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전도사님 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옛날에 말입니다.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원을 제가 이뤘고요. 또 제가 이제 또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목사님 차 운전하는 그 형제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래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목사님 차 기사 한번 차 한번 좋겠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그 꿈도 제가 이뤘습니다. 그, 짧지만, 칠레에서 월드캠프 할 때, 이제 그, 갑자기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돼가지고,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차 운전 기사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 차 오늘 운전해. 저한테 이제 다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목사님 기사했거든요, 제가 다 운전하는 차에 목사님께서 타고 다 같이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꿈을 다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선교도 이렇게 하게 해주셨고. 뭐 꿈을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뭘또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또뭐 주세요. 이제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어려워서 있잖아요. 참 신앙도 안 되고 내 인생 막 모르겠다 막확 그냥 어차피 뭐 천국 가는 거 그냥 끝내버릴까? 혹시 저처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거들랑. 여러분, 그거 딱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좀 더딜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제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어제 차에서 오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주제넘는 이야기이고 좀 그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여러분 최현용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리얼하지요. 아,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잘 이렇게 못해요. 목사님께서 막 싸워주시고 이제 막 책망하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대덕에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전혀 이제 다른 이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너무 막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나 좀 목사님 나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 여러분 그 목사님 나 좀 그 이제 충청 지역에 안 있고 나 좀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고 또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올해 연말까지 내가 이렇게 강사 수양회 강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는 뒤에서 야 참 잘한다 하고 나는 박수치고 난 이제 그렇게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슬픈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김천에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 좀 들으시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좀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있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를 또 막 좀 많이 때리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이제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참 제가 좀 미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갔습니다. 고등학생 때인지 그 다음인지 집에 이제 무슨 커튼을 달았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을 이렇게 이제 박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몇 번 하시더니 저한테 망치를 주면서 야 네가 좀 해라. 그리고 저한테 망치를 주고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막 일 잘 하시고 좀 성격이 안 좋고 좀 막 소리도 지르시고 또 좀 어머니도 막 때리고 그래서 제가 좀 미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막 그랬는데 아 그날 제가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봤어요. 이 못을 끝까지 못 박아가지고 저한테 망치를 주시면서 야 좀 네가 좀 해라 하고 내려오시는데 야 제가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슬펐거든요. 마음에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저 박을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신가 아, 마음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러던데요. 꼭 어제가 아니고 대덕에서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망치 주고 내려오시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 최현용 선교사 쫓아내듯이 한이용이 쫓아내듯이 목사님 계속 막 싸우시고 또 막 그래서 우리를 막 곧비 막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또 막 끌어주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면 차 안에서 목사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주제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지금 앉아서 박수 치시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싸워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막 그래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봐서 내가 할 만하면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 이거 박 목사님께서 이제 좀 모드를 바꾸셨는데 한용이 때문에 또 목사님 또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책망하시고 이거 이제 한용이 때문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 목사님께 늘 근심을 끼쳐드리고 막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노가다라 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뭐 죽는다고 뛰쳐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제 좀 많은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하, 목사님 마음 아니었구나 저거. 목사님께서 막 저를 보실 때 막 진노하셨던 적이 많습니다. 막 어떻게 막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시나 싶었는데 그게요 목사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진노하고 계시지요? 쓸어버리겠대요. 그냥 확 쓸어가지고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한탄을 하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막 한이형 너 안 돼. 너 교회 다 망쳤어. 한이형이가 남미를 다 망쳤어.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속으로 이제 아닌데 우루과이만 망쳤는데 남미 다 망쳤는데 속으로 이제 또 변명이 나오고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마음에서 섭섭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았을 때 야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 제가 구원받을 때 죄인에서 의인되고 난 이후로 전 그 뒤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인이니까요. 거룩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사역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강남에 있을 때 하루는 목사님께서 단에 쓰신 이후에 로마서 3장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딱 신앙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막 번쩍 들었어요. 뭐지? 뭐가 문제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마음에 제가 잘한 게 있더라고요. 잘한 게. 그렇죠.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지요. 복음 전할 때도 있고요. 성실하게 일할 때도 있고요. 딴짓 안 하고 복음에 마음 쏟고 뛰어다닐 때도 있었고요. 있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복음의 일을 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했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다른 분들처럼 막 큰 역사 막 훌륭한 간증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못나도 24시간 죄만 지울 순 없잖아요. 1년 365일 엄한 짓만 할 순 없잖아요. 어쩌다가 잘한 뭐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나온 어떤 모습을,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가씨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그 아가씨를 고기잡이 배에다가 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총각이 하는 이 일은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꽃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가 설교하면 잘 주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 하니까 어제 막 최은영 선교사님처럼 막 그래 하면 아무도 안 좋을 텐데 또 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졸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좀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대답 좀 하시라고 잠 좀 깨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악한 거 맞습니까? 저도 그래 대답했어요. 아 그거야 악하지요. 그거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잘 모르는 게 많지만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거 악한 거죠. 나쁜 놈이네 그 자식 그거. 예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양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그리고는 제가 제 마음을 봤습니다. 제 마음을. 저도 복음 전했지요. 저도 봉사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부지런히 뛰어다닐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떻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 말씀 다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가 되고 났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제 아이들이. 예? 근데요, 음란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예? 얼마나 부끄러운지 있잖아요. 막 아내한테 막 그 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막 제 속에 막 그 음란한 것들이 막 일어나면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지? 나 목사 맞아? 좀 목사가 좀 너무 육신적이라서 그런가? 좀 목사가 좀 덜 돼서 그런가?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가? 노가다를 좀 덜 해서 그런가? 좀 더 해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건데 지금 내가 왜 자꾸 내가 엄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러지? 제가 이제 그럴 때면 참 괴로웠단 말입니다. 아이씨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형제자매들 이런 거 알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 제 마음이 말이죠.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바꾸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되든가요? 저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안 되는 거군요. 제가 그 마음을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막 이런 마음에서 이제 좀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 더럽고 막 그런 거 이제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다 빼고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막 겸비한 마음.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성경학교 때 목사님께서 수업시간에 딱 한 번 제 이름 불러주셨거든요. 1년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제 이름 불러주시더라고요. 1년이 다 지날 무렵에 이제 파송을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루는 수업시간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러주셨어요. 한이용이는 타고난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이 깨져야 돼 하고 이제 딱 한 번 불러주신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이후로 제가요 그 교만을 좀 빼려고 제가 좀 해봤단 말입니다.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교만한가 보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내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반장이 시키면은 막 다 하고 이제 기라문 기고 이제 뭐 다 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지? 좀 누가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나? 아니면 목사님 뭘 보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만을 좀 빼려고 했잖아요. 좀 겸손해지고 싶었단 말이죠. 야, 근데 이게요 안 빠지더라고요. 예?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교만이 좀 빠지고 야, 한이용이 참 겸손하다. 아니, 교만 빠졌어 이제.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날은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교만한 마음을 제가 좀 낮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좀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바꾸면 이 바꾼다는 것은 이제 다듬고 이제 고친다는 이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좀 편안해 하실까?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이 마음은 바꿀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진짜 좀 잘못된 목사가 맞는 게 제 입으로 그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컷 해놓고 정작 저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교만을 이제 다 낮춰가지고 이제 안 교만합니다. 이제 나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 그런 것을 자꾸 내려고 했으니까 제 목사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제가 책망을 들으면 고치려고 애를 썼고 나를 지적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바꿔서 또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을, 안 되는 일을 제가 하려고 덤벼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쯤 돼서 제 마음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때였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보니까 이거 뭐 성경 그대로지요. 항상 악할 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그럼 지나온 저의 모든 삶 속에 제 마음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늘 그 마음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한 거 다 뭐예요? 뭐예요?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 선교했는데요? 저 복음 전했는데요? 그 뭡니까? 그거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은, 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그럼 앞으로는요, 어떡하죠? 그 앞으로 제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이제 엄한 짓 안 하고 이제 똑바로 딱 복음만을 위해서 제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이용이라는 인간을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은 막 쓸어버리고 싶고 막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더라는 것이죠. 아이고야.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하죠? 그럼 죽을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요? 마음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제 마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늘 한이용이 안 돼. 안 돼. 전 안 돼 그러시면 이제 막 되는 사람이 되려고 막 했는데, 아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마음에서 심판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치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했을 때 뭐가 그 마음에 떠올랐지요? 아버지가 떠올랐잖아요. 아버지 집에 풍족,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그동안에 잊고 지내왔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더 이상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세상에. 제가 바보지요, 바보. 그제서야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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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누구만 보셔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딱 말씀하셨을 적에, 그 내가 악한데 그냥 죄인인가? 아니 나 의인인데. 의인인 거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봐. 내가 어떻게 내가 의인 된 거야?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의인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의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 네. 저도 거룩했었고 의인 됐었는데도 신앙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저는 부족했습니다. 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늘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나 안 도우실 거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서 믿어질 때, 야, 새로운 일들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떠냐는 전혀 상관이 없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받으시는구나. 야, 그때서야 있잖아요. 또 뭐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십자가에 많이 못 박히고 싶었단 말입니다. 많이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막 신앙 쫙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셔야만 했구나. 안 되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을 잘해보고 싶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근간에 좀 책망 좀 듣고 계십니까? 자매 왜 이렇게 교만해? 형제, 왜 그래? 예.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 책망이 우리 모습을 들추어내고, 그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하고 항상 악한 인간임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있죠.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은 저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 다 이루어 놓은 거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지금 계속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아, 목사님, 그 이제 알았어요? 그 몰랐어요? 하고 저를 그렇게 좀 안쓰러운 눈으로 보시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도우시겠다는 믿음이 안 드니까 뭐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강릉에 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강릉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역사냐 하면 제가 초대 부사역자였습니다. 강릉. 제 전에 아무도 부사역자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강릉에 이제 임태산 목사님 계실 적에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요. 꼭 유배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릉에 가서 신사임당한테 좀 배우라고 뭐 보내시는가. 대구에다가 이제 강릉으로 왔는데요. 아니, 총각으로 이제 3년째 그렇게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있으니까 아이,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제 강릉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대학생 캠프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교사로 이제 배정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근데 준비물 보니까 뭐 성경책, 뭐 수영복 뭐 했는데 그 준비물 중에 하나가 샌들이었어요. 샌들. 여름 샌들. 그 제가 운동하고 구두는 있는데 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배운 게 그건데 성교학교에서 암시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해라. 기도해라. 그때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제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제가 10만 원에서 이제 11조 만 원만 하면 이제 9만 원은 남잖아요. 돈은 수중에 있는데 살까 하다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기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 근데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주면 좋은데 안 주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원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요일 날 오후에. 아 근데 토요일 날이 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막 고민 갈등하다가 이 9만 원 주신 건 하나님인데 사지 뭐. 가지고 이제 오후에 10만 갔다가 그 어느 마트에 가가지고 그 샌들이 그 만 원짜리인가 만 오천 원짜리인가 그 메이커 다니죠 버려 니꼬 복꼬 예, 그거 있어요. 가지고 이제 하나 사가지고 교회 딱 들어왔어요. 토요일 저녁에 무슨 예배인가 모임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 강릉 예배당 그 계단 맨 끝에 있는 그 옥탑방에 제가 살았거든요. 이제 김태환 형제랑 이제 둘이 살았는데 청년 형제하고. 이제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려요. 아이고 이제 나가보니까 태환이 엄마가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그땐 전도사님이죠. 예, 전도사님 제가 샌들 하나 사왔어요 하고 저한테 샌들 하나 사왔어요 하고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아들도 가니까 아들 거 이제 아들 것만 사오려고 하니까 이제 룸메이트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아들도 이제 좀 잘 봐주라는 의미에서 그랬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샌들을 사오지 제 것도 아들 것도 사오고 이제 제 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 거는 메이커 없는 거를 사고 제 거는 메이커 있는 걸 사오셨더라고요. 프로스펙스. 예? 프로스펙스. 예,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는가 몰라요. 좋은. 근데 제가 그걸 받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매님 좀 주려면 좀 어저께 주든지 진작에 줬으면 내가 오늘 그거 내가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하면 믿음의 간증 쫙 한번 만들어내는 건데 그 타이밍을 그래 못 맞춰가지고 아이 배리 뿐 거예요. 많이 기다렸는데 한 2주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배리 뿐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제가 그거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안 신고 다른 분 드렸는데 여러분 제 삶 속에 늘 그런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하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막 준비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막 다 그르쳐버리고 사실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강남에서 막 죽는다고 이제 뛰쳐나갔을 때 갔다 와서 제가 안 사실이에요.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뉴욕에 그 스페니시 그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뉴욕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이 다 돼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교제 한번 목사님 좀 하시려고 이제 좀 교제하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뉴욕 갈 수 있었는데. 제 일에 그런 일이 연속이었어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를 읽어놓고 지금 엄한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하나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대덕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에스더의 마음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으면 나는 죽는다. 이미 에스더 자신에게 사망이 오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에 가면 양식 있을 거 알았습니까? 배부르게 먹을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뭐 죽이면 죽지 뭐. 뭐 여기서도 죽는데. 그냥 그 자리에 대하여 심판이 오고 사망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발걸음을 내딛는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간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는다. 나 이제 교회 이야기만 듣지 않을 거다. 나도 이제 안다. 파라가에 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 악한 내 마음에서 옳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에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지요? 내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지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 예, 그건 이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더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더도 몰랐어요. 에스더도 몰라요. 네 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에 대한 기대가 정확하게 끝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가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잘 아시죠? 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까? 배고파서 내려갔지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내려갔지요? 아닙니다. 안 망하려고 내려갔습니다. 바보같이 안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풍족하여 나갔습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그 소유가 많아서 떠나더라고요. 이 많은 소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이거 한번 지켜보려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려는 그 마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종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이후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냥 저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복되고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도 똑같이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 속에서 나온 어떠한 판단도 옳은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나 그럼 바보가 되란 말입니까? 예,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되십시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문창원 장로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외에 있으면 검사 잘 못 받고 하니까 한번 궁금해서. 근데 장로님 이제 제가 내시경 검사, 장검사 다 했는데요. 쭉 보시더니 그 목사님 뭐 다 좋네요. 여기 저 십이지장에 조금 그 염증이 있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그 장에 뭐 용종 뭐 두 개 있는데 그거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괜찮고요. 저한테 처방전을 써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처방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보처럼 사십시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긴 거는 신경 많이 쓰고 이제 막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저한테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고마운지. 약 안 주시고 그냥 바보처럼 살라고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좀 처방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보처럼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넘어질 것 같죠? 안 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금호를 내밀어 줍니다. 왕이. 예? 놀라운 길들이 펼쳐집니다. 네 명의 문둥이를 보십시오.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위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종 잘 됐나 못 됐나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따져보실랍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